오늘 제목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가나안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오늘 레위기 18장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안에서의 이 말씀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물론 레위기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레위기 바로 전에 있는 출애굽기의 내용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2장 끝을 보면 이들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를 통하여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셔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아무 공로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100%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 데리고 가시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너희를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 인도하였는지 너희 자신이 보았느니라.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째,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다. 거룩한 나를 닮아서 너희도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둘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중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인데 이제는 너희가 이방 민족들과 나 사이에 서서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내 말을 이방 민족들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따라야 할 십계명과 기타 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자세한 성소의 설계도를 주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물론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아서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노아의 때에 지상의 모든 인간이 노아의 식구 8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홍수로 소멸당하고 말았습니까? 왜 롯의 때에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백성이 롯과 두 딸을 제외하고는 유황불로 전멸당하고 말았습니까?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주님 전에 섰을 때 고백한 대로 부정한 자가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를 뺏는 것은 바로 화요, 망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출애굽기로 끝나지 않고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각종 제사 제도를 제정하셔서 우리의 다양한 죄를 용서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사장들을 세우셔서 백성을 위하여 중보하게 하시고 왕 대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게 하십니다. 8장서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부정한 것을 다루는 정결 예식법을 주십니다. 11장서부터 15장까지입니다. 매년 한 차례 속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남아있는 모든 죄와 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게 하십니다. 16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데 필요한 일련의 법들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만드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일련의 법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17장서부터 마지막 27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소위 성결법이라고, Holiness Code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7장에서 이러한 법들 가운데 첫 번째 구체적인 법, 피에 관한 법을 주신 후에 뒤따르는 그 수많은 법들 뒤에 숨어있는 중요한 일반 원칙을 하나 먼저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 3절 4절에 있는 원칙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먼저 보시면은 주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여호와라고 하십니다. 4절에서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십니다. 5절에서도 나는 여호와니라고 하십니다. 짧은 5절의 말씀에서 세 번에 걸쳐서 나는 여호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본 분들은 그곳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면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도 계속 나는 여호와니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법들을 지켜야 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인 위생 때문이 아니다. 가정의 평화 때문이 아니다. 사회의 공익 때문이 아니다. 그것은 스스로 지존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니라는 말입니다. 너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100% 은혜로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이니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모든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쟁쟁 울려야 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음 중심에서 믿기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의 논리들, 우리의 죗된 감정들, 이것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세상 지혜자들의 논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성화되지 않은 나의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물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중에 산자와 죽은 자 모두 심판하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정신 박힌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하시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가 하나의 철학이고 좋은 도덕 윤리 소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간의 소리로 듣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의 본론은 너무나도 단순하고 투명합니다. 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너희는 지금까지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도 쫓지 말고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겁니다. 나의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고 두 번이나 4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살고 싶으냐? 그러면은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우리들의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것을 철석같이 믿었지만은 모두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신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확신하며 살지만은 영생의 좁은 길을 가지 않고 멸망의 대로를 향하여 치닫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를 결정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기억하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 생각이 든 사람이 그 다음 말씀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를 보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백성들이 많지 않습니다. 의지를 들여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 길을 택하는 백성이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애굽 땅의 풍속을 그대로 쫓고 가나안 땅의 풍속을 그대로 쫓습니다.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의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삶을 그대로 삽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로 중생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주변 세상 사람들의 구습을 쫓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주변의 애굽 사람들과 같이 몸을 뜯어 고칩니다. 멀쩡한 눈썹을 밀어버리고 문신을 하고 멀쩡한 눈에 칼을 대어서 쌍꺼풀을 만들고 멀쩡한 코를 높이고 멀쩡한 가슴을 크게 만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살들과 반점들을 제거해서 30, 40대와 같이 얼굴을 팽팽하게 하고 잔티 하나 없이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시편 139편 14절에서 우리를 신묘 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이 빚어주신 나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 뜯어 고치는 겁니다. 나는 지금 기형으로 태어났거나 문둥병에 걸렸거나 화상을 입었거나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눈꺼풀이 쳐져서 앞을 볼 수 없고 피부암에 걸린 노인네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멀쩡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위에 불경건한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사는 모습은 몸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입고 다니는 것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남편만이 보아야 하는 허벅지와 가슴을 만민이 보라고 드러내놓고 다닙니다. 혼전에 동거하고 혼외 정사를 벌입니다. 타고 다니는 차와 사는 집도 가나안 사람들과 같습니다. 수입이 많아도 다른 형제들을 생각해서 적당한 집에 살면서 적당하게 갖춰놓고 적당한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수입이 적으면은 당연히 겸손한 집에서 겸손하게 살며 겸손한 차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만하게 허망한 삶을 삽니다. 분수에 넘치는 삶을 삽니다. 저는 지금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 고관들 아니면은 기업에서의 자신의 위치 때문에 좋은 집에서 큰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는 초신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삶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고 하나님과 늘 동행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위 세상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는 삶은 하이텍 분야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오늘 예배 기원문에서 보았듯이 주님은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명하듯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지만은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이 세대를 바짝 따라가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심히 사랑합니다. 구약 선지자들의 표현을 빌리면은 세상을 음란하게 섬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스마트폰을 옆에 달고 삽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이메일을 체크하고 아침 먹으면서 트위링하고 차 타고 운전하면서 주식가격과 농구 스코어 점검하고 브레이크 시간이 되면 페이스북을 보고 카카오 토크를 합니다. 점심시간에 햄버거를 주문하고 기다릴 때는 물론이고 중요한 회의를 하면서도 수술을 집도 하면서도 샤워를 하면서도 스마트폰으로 이메일을 체크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스마트폰을 갖고 들어오고 켜놓고 이메일을 받고 보이스메일을 체크하고 어떤 사람은 예배 도중에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을 그대로 쫓아서 삽니다. 물론 집으로 돌아가면 케이블 TV가 있고 게임 기기들이 있고 빠른 인터넷이 있습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막는 가장 큰 원흉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스마트폰입니다. 인터넷입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으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갈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대체시키고 만 겁니다. 그 결과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대신에 스마트폰과 동행합니다. 어디를 가건 성경책은 들고 다니지 않아도 스마트폰은 들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의논하는 대신 스마트폰에게 묻고 의논합니다. 당연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노모포비아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No mobile phone phobia라는 얘기입니다.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패닉하는 겁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관한 글을 읽어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40%가 중독자라고 합니다. 옆에 스마트폰이 없으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어디 가다가도 스마트폰 가지러 간다고 합니다. 수시로 이걸 쳐다보고 앉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일을 지속적으로 온전히 공부하고 연구하겠으며 무슨 생산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제1계명으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명하시는데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스마트폰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나이와 성과 민족과 국적과 교육과 빈부의 차이에 상관없이 누구나 스마트폰을 갖고 다닙니다. 누구나 지갑보다 먼저 스마트폰을 챙깁니다. 예수님이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부모님과 육신의 형제가 가장 친한 친구가 아니라 스마트폰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My soulmate라고 얘기합니다. 내 영혼의 친구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저는 압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속으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자체는 가치 중립적이고 따라서 유익하게 사용하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주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으로라면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남침례교단 신학교의 어떤 총장님은 제가 다녔던 학교 그 총장님은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앉아서 사용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참 경건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충만한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압니다. 스마트폰에 대한 제 설교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다 압니다. 자신이 얼마나 의지가 약한 존재인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도 있지만은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악이 들어올 수 있는지. 스마트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력과 돈이 낭비되고 있는지. 스마트폰 때문에 얼굴과 얼굴을 친구와 맞대어 보는 일이 없어지고 부엌 테이블에서 가족 간의 대화도 없어지고 물론 믿음의 식구들과의 긴밀한 교제도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스마트폰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참을성이 없어지고 충동적으로 되어가고 게으르고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으로 되어가고 있는지 잘 압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잠이 부족하고 학교 성적이 떨어지고 몸은 비만하게 되고 부모와도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없게 되는 것을 잘 압니다. 이런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전국 곳곳에 인터넷 중독증 환자를 위한 클리닉들이 이미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 AA 잘 압니다. Alcoholics Anonymous에 거기 들어가면 12스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터넷 중독증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5스텝 코스가 생겼습니다. 우리 Fresh Start에 가서 봉사하는데 이제는 Restart라는 이름의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지금 그런 얘기를 하려고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저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놓습니다. 교회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의 문제의 근원, 그것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육적인 것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뒤에 숨어있는 영적인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겁니다. 왜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되고 말았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애굽 땅의 풍속을 쫓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직후에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 뛰라고 말씀하시지를 않습니다. 대신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너희는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고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거룩이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만은 Holiness Code 17장서부터 27장까지 전체에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를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방인들의 풍속을 쫓지 않는 것이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레위기 전체를 보면 수없이 많은 곳에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거룩해야 되는가? 그 근거를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나는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기에 너희에게 요구할 자격이 있다, 권리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정 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님께서 언제 하셨는가? 이거를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굽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너희가 이방 민족들의 풍습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으리라, 살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거짓말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은 100%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구원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법도대로 살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고 너희를 구원한 목적 제사장 나라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맛본 사람, 구원의 감격을 정말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분들, 아직 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주의자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이것을 이런 것들을 하고 저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만났다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reasonable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 따라서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자에게 내 법도를 따르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불합리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자신이 딱딱한 마음을 교체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자에게 이제는 세상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을 그 안에 집어넣어 주신 자에게 이제는 내 말을 따르라. 왜? 내 노력과 투지와 결단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너를 몰고 가실 때 너는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만은 우리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을 보면은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직업상 스마트폰 사용해야 되는 사람 사용해야 됩니다. 어서 하시길 바랍니다. 또 꼭 필요한 사람 사용해야 됩니다.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사용하는 것이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무엇보다도 유일무이하신 여호와 하나님보다 먼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예배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예배할 시간이 없으면서 그거 들여다볼 시간이 있는 사람은 뭔가 크게 잘못된 사람입니다. 우리 스마트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기억해야 돼요. 그거는 피조물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은 주님인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선물은 보고 기뻐하지만 선물을 주신 그 주님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얻는 유익과 함께 99가지 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늘 기억하고 조심스럽게 분별하며 사용해야 됩니다. 절제력이 없으면은 자기 자신이 의지가 연약한 것을 안다면은 남이 통제하는 것 허락해야 됩니다. 저희 집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집안 식구들이 인터넷을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반응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방에 딱 들어가서 딱 쳤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씨, A씨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딸은 있다가 저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아빠,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왜냐하면 자신이 의지가 연약해갖고 아빠가 일찍 자라 얘기하는데 그걸 아빠 말을 듣지 못하고 앉아갖고 계속 이러다가 잔대는 거예요. 잠 모자라고 공부해야 될 거 공부하지 못하고 그리고 한국의 드라마가 뭐가 있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그거 보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그거를 통제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제는 책 보게 되고 또 책 보다가 얼른 자게 되고 얼마나 좋은 우리 집에 인터넷 프리존을 만들으려고 그런가 하면은 저희 집사람은 중도적인 입장입니다.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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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만 하루에 하게 해달라. 그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 연약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정죄하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설교하면서 제가 늘 얘기합니다. 나는 의지가 연약하다고. 설교하는 대로 살지를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룩함의 열매는 영생이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거룩함이 없으면 주님을 뵙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계시록을 보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은 우리가 부를 1차적인 찬송은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의 흰옷을 입지 못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거룩한 성도가 되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것은 이제는 세상과 분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제사장이 되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은 거룩한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기를 거부합니다. 나의 생각과 논리와 감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취사 선택하고 나의 삶이 잘못되었다고 누가 지적해주면은 코웃음치고 반박하고 그를 떠납니다. 우리 그러기에 애를 낳아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녀를 낳아본 사람은 압니다. 왜냐하면은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지만 그 자녀는 아직 분별력이 없거든요. 클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싫어하지만은 부모가 고쳐주고 때로는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못하게 하고 합니다. 그 부모의 마음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아직 잘 보지 못하는 자녀인 것을 기억하기에 그 주님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원합기는 우리 모두 오늘 말씀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가슴판에 잘 새기고 이제부터는 남은 생애를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살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고 천국 백성답게 주님의 법도를 따르며 살아감으로써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에게 매료되어서 주님 전에 나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